6월 14일 2020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외에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소원하였던 대면 예배를 오늘 첫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 가운데 생명의 주로, 은혜의 주로, 또 참 좋으신 아버지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든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은리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산자가 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날을 허락하시고 온라인 예배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접 불러주시어서 이곳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 회중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에 기쁨이 한량없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함께함을 그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의 단비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전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음을 자복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였으며 주신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요. 지금까지 받는 은혜와 또한 앞으로 주실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 육신의 질병에 대한 우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며 주님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돌이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전에 전결한 마음과 심령을 회복하고 오직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동참하는 저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극심한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침체 등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무서운 장애물이 앞에 있고 절망적 상황이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더 말씀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영적 승리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울러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과 물질을 나누며 이 위기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며 영혼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저희들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귀를 더하사 그 말씀을 심령 깊게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담대한 믿음을,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신령과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예배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리 없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현정 집사님 또 딸이죠. 동생은 아니죠. 네. 유한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 축하를 위해서 또 멀리서 또 축하 공연한 것을 오늘 또 영상으로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우리 시아양의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없애주세요. 노래 불러줄게요.
많이 컸죠? 우리 안 본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더 많이 크기 전에 보기를 원합니다. 아, 아기 다리 고기 다리던 대면 예배가 드디어 석 달 반 만에 오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뭐 남자도 중년이 되면은 감정도 풍부해지게 되고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한다는데 저도 마음이 좀 뭐 울컥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참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제가 이 공중 예배를 이렇게까지 사모함이 기다렸던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그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렸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일단 교회 가면은 안 두드릴 편이니까 그리고 욕 안 하니까 인간 대접 해주니까 그래서 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큰 신앙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좀 특이한 것도 오늘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교인들의 눈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우신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얼굴을 뵙지는 못하고 눈만 배우니까 아, 우리 성도님들 눈이 이렇게 예뻤었나? 예.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독특하고 오래된 조직체가 가지는 매력, 깊이가 참 새삼스럽지요. 역사에 많은 이들이 교회의 목을 메고 또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백하고 그 확실한 가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분명한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발명하시고 또 유지시켜 오시는 도구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구약은 교회의 예표요 전조이며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신약은 그 내용이 제도화되어지고 현실화되어져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방주로 주어진 역사적인 현장이다, 그리고 그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 이야기하면 신약과 구약은 교회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애매모호하고 잘 안 들으셨던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스스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영광받으시고 영광되시고 스스로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포함한 그 어떤 것까지에서라도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사실은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그리고 가치 있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죄인된 우리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혹은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건물로 혹은 제도로 말하는 교회에만 있다, 이런 말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을 포함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신앙, 그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하교회에서, 때로는 아무도 없는 밀림의 오지에서 선교사님 부부 두 사람이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이지요. 믿음과 은혜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또 그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역사적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이 지난 2000년간 명백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고 이 교회를 구원의 방편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반대로 그 어떤 단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과 생명의 도구 혹은 방편으로 쓰신 단체 혹은 조직체는 지난 2000년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이 개신교 신앙은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예배로 이어지게 되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구로 혹은 방편으로 쓰여진 곳이 그런 조직체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목을 메고 혹은 심지어 자기의 일생과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시작하기는 그의 제자들이 시작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역사적 교회, 제도적 교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더욱 교리화하고 제도화하고 조직화하고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말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끝까지 교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직화하고 제대로 가르치기 시작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사울이었지만은 나중에 이름을 자연스럽게 바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사울이라는 말의 뜻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큰 자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작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작은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은혜는 되는데 근거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파울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할 때에 그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로마 시대, 로마 세계였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써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뭐 조금 유식한 표현을 하면 뭐 토착화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대단히 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신학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극적으로 영접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극적인 변화이지요.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누구로 뽑느냐라고 말한다면 단연코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중요하고 야고보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 이건 무조건 단연코 바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바로 교회를 정립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유지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정립했고 또 선교에 열매를 맺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참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도 인생인지라 그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시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바울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남은 삶의 사명,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가치가 다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생물학적인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문헌을 통해서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로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차례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썼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살았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좀 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참 고단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강과 천수를 다 누렸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참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였다. 앞에는 이렇게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또 가면 이런 고단하고 고된 삶이 참 기쁜 삶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그만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세상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좀 거리가 먼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웬만해야지 우리 인생에 한 번도 안 일어날 만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겪어도 그런 삶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였을까? 좀 더 나아가면 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좀 뭐 그렇게 살 수 없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은 힘들고 고달픈 여정을 걸어갔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와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멀리 떠나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신들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두란노에 갔다가 그의 삶을 마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의 생명이 닿을 때를 대충 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많은 어른들이 어떤 잘 하지 않는 말씀 특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내 생의 마지막을 직감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르지만 여하간 이 땅에서의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가 왔다라고 직감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 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니까요. 꼭 해야 될 말.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겠고 이 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유언이기도 하고 또 부탁이기도 한 내용들입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이 심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에 저는 주목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판에는 심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 우리 가운데 최근판인 개역개정판을 갖고 계시는 분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성경에는 심령에 매여라고 되어 있고 최근판에 보면 성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옳으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령의 매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우리에게는 편하고 혹은 수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맥락에서 보면 심령의 매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영감이, 영감이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여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뭔가 영적인 혹은 종교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 마음이 뭔가로 인해서 바뀌어진 상태, 뭔가의 영향을 크게 받은 상태,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심령에 매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그런 혼란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런 것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인간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신학 역사에 보면 인간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누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나뉘었다. 그걸 이분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삼분한다. 그래서 삼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도 약속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주일 설교를 제가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이분설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 역사적 정통 장로교회 입장입니다. 영혼 육으로 나누는 것은 침례교 일부 혹은 영주주의 그리고 초대교에 있었던 그런 소수 견해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정통 장로교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나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인 장로교회의 기본적인 신학의 결론이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선생인 칼빈 그리고 루터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사람이 변화가 된다.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뭘 변화가 된다는 겁니까? 뭐 키가 크고 인물이 잘생겨지고 이런 것은 아니겠죠, 당연하게. 그 마음 씀씀이가 바뀐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씀씀이가 바뀌게 되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걸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심령이 변화되었다 혹은 인격이 변화되었다 신앙 인격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우리를 매고 있다는 거예요? 맨다는 말은 굉장히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의미가 강하잖아요. 구속된다 이런 뜻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뭐 설교 준비는 잔뜩 많이 했는데 감아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마음 씀씀이가 바뀌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인격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바뀐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세속적 혹은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식의 인격 하나가 있고 우리의 속에 또 하나의 인격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인격은 뭐냐면 신앙의 인격이 들어와서 신앙의 가치가 들어와서 신앙의 방향대로 지금까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 다른 마음 씀씀이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또 하나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업을 하는 거죠. 좀 내 뜻대로 살아줄래? 내한테 좀 유혹당해 줄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끌려가 줄래? 이렇게 우리한테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 전략은 주로 세속적 가치관,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요구하는 그쪽의 영업 전략이 좀 더 재미가 있고 달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쪽의 영업 전략, 바뀌어진 인격,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참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인격의 영업 전략도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우리의 속에 싸운다 이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는 내 속에 육의 그리고 영의 그 두 개가 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명이 무슨 말입니까? 사명. 저한테 그렇게 묻죠. 목사님은 목사의 사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소명 언제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 4학년 때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그냥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은 아주 특별한 삶이니까 선교사한테 소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 이런 분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거냐? 원래 이 사명이라는 말의 성경 원어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재미난 뜻입니다. 원래 이 사명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살 꼬드기고 설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 자체가.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에 몇 개의 자아가 있다고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세속적 가치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씀씀이가 있고 또 한쪽에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진리와 참된 가치 신앙의 참된 원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또 마음에 그런 씀씀이가 있다는 거죠. 두 개가 어떻다는 겁니까? 영업 전략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설득하려고 자꾸 달려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의 뜻도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를 때로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제로 이끌고 가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꼬드기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셔서 당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때로는 교육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기도 하는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걸 사명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세계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나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 이걸 다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설득을 내가 전도자 된 내가 교회 백성 된 내가 목사인 내가 설교자인 내가 대신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설득하는 일을 자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그 행위를 나도 하고 그 일에 동참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자가 바로 사명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자들은 곧 사명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창하고 훌륭하고 멋진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명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설득하시는데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이지요. 설득하시는 현장입니다. 설득하시는 잔치의 자리입니다. 인생을 그저 그대로 두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치 있고 참된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달개는데 우리가 넘어가 드리는 거죠.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이지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무언가에 내가 매여 있고 구속된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할 때 심령에 매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 그 설득, 바뀌어진 그 심, 바뀌어진 마음 씀씀이 그 인격에 원하는 대로, 인격이 이끌려가는, 인격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 이걸 표현할 때 심령에 매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속에 두 개의 자가신 한 개의 자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변함없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심령의 설득에,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 설득이 너무 세요. 영업 전략이 너무 고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영업 전략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너무 적나라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예배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영업 전략에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복과 빛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야단을 치시기도 하면서까지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심령에 매였다. 이쪽에 매이지 않고 이쪽에 내가 매이겠다. 이쪽에 구속되겠다. 어떨 때는 좀 억지로라도 이것에 끌려가겠다는 표현이 바로 심령에 매인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제가 좀 너무 경박한 표현이지만 이 영업 전략으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겠다. 이게 바로 교회고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까? 원래 영업은, 영업 전략은 이익이 남으니까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 안 하셔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있는 자리로 이끌고 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설득 안 당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설득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설득에 넘어가야 우리에게 생명이, 은혜가, 빛이 주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이 도달해야 될 복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는, 그리고 넘어가기 위해 넘어간 것을 감사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뭐냐? 바로 예배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사명의 자리, 하나님의 설득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이 부하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진 심령에 매여서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래서 교회 예배 그것이 주는 참 의미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영향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더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대면 예배 재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속에 보호하심과 또 안전함을 허락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시고 저의 속에 범사에 감사할 것이 많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동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기에 감사하여 또 십일조를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각종 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가 지난 시간에도 풍성하였던 것과 같이 오는 한 주간도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 그리고 사업과 일터를 주께서 안보하셔서 주께 더 많이 드릴 것 있도록 하시고 성경장과 나누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와 나누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재물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손길마다 혹은 마음은 원의로 드리지 못한 손길에까지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봉헌송.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마음하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축복성 헌신성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설득의 자리 예배와 교회의 자리에 일생을 함께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터와 자녀들 위에와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6월달이 원래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 이 좋은 계절에 대면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6월달 이 좋은 계절에 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네요. 아, 역시 6월은 좋은 계절입니다. 생일 맞으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하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대면 예배를 위해서 교회 미화를 하신다고 우리 남전도 여전도의 수고 대단히 많으셨고 우리 들어오실 때 그 바닥 보셨죠? 완전히 그냥 저게 수작업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다해 닦으셨는지 밝기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거시기 할 정도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그리고 대면 예배 시작되었지만 매일 묵상 수요 성경학단 계속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 더 추위를 봐가면서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성경학당은 추위를 봐가면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총회에서 특별히 제게도 감사 전화가 왔고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께도 감사 전화가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달라고 하는 총회에 협조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선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참여를 해서 3,000불을 헌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헌금하신 세 분의 헌금이 있었고 또 매칭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3,000불을 헌금하도록 했는데 뭐 우리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은 어려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돕고 함께 동참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일이고 또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동참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총회가 특별히 우리 사랑에게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우리 일이 오래간만 만났기 때문에 확 한번 허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격렬하게 인사하지 마시고 반갑게 인사하시되 목례하시고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인사에 친교를 나눈 방법도 조금 우리가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주간 승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장로님들의 또 안내 잘 따라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 자우간 아유 뭐 할 말은 많은데 참 좀 거시기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시기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